지하. 공자가 학문에 뜻을 둔 15살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이 지학의 나이, 자신의 길을 찾아 정진한 결과 공자는 시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공자의 경우처럼 10대 시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불안하고 미숙하지만 한편으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 10대. 뜻을 세워나가는 그 길에 인문학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10대 관심사와 고민에서 출발하는 청소년 인문학. 오늘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글스의 데스페라도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은 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인문학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귀 기울여보세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꼽아보자면 벌써 예. 23일째가 됐네요.
벌써요.
네.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시죠, 정미 씨?
대답을 꼽니다. 저는 약간 음력 세는 편이라서 아, 그때부터 다시 그럴까요? 카운트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랑 똑같은 분이 계셨네요.
이제 일단은 뭐 방학 맞은 학생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이야 이런 생각 들면서 슬퍼질 것 같습니다. 네. 방학 끝이네 숙제를 해야 되네 하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알뜰하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녀분들과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영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고등학교 현직 국어 교사가 쓴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안내서를 다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북 멘토에서 나온 책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인데요.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통해 만나는 인문학의 세계. 방학 끝나기 전에 함께 만나보시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태도, 부모님의 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의 저자이신 정수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네. 그러니까 매번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든 남자 선생님이든 막 사랑에 빠졌었어요.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네. 선생님께서도 인기가 좋은 국어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굉장히 예쁘게 네. 생기셨네요. 네. 예,
인기가 너무 좋고 싶은 국어 선생님이죠.
네, 방학 때 선생님들 방학이 있기 때문에 또 부러움을 사는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 얼마나 좋으실까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는 고3 담임이어서 지금은 좀 편안한 방학을 보내고 있고요. 네. 근데 대체로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렇게 보충 수업 이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많이 하시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네. 아까 정미 씨도 음력 세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선생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계획을 다 세우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건 학생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좀 위안이 되네요.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 그럼 먼저 남정미 씨가 정수임 선생님에 대한 멋진 소개 해주세요.
네. 우리 정수임 선생님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직 국어 교사십니다. 여전히 본인을 사춘기에 살고 있는 10대라고 생각하신대요. 아무래도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감성적인 분이셨나 봐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는 게 꿈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시와 그림이 나오는 책을 내셨는데 선생님, 이 책으로 소녀 시절의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조금은 좀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네, 해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렸다거나 제가 새로운 시를 썼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꿈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꿈은 직업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중학교,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 아이들한테 너네는 꿈이 뭐니? 그러면 이제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회사원, 공무원, CEO.
아.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애들한테 그럼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구체화가 돼요. 뭐 어떤 회사의 회사원, 그다음에 어떤 일의 공무원, 뭐 어떤 직종의 CEO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꿈과 직업은 좀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삶의 일정한 방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하고 싶었던 일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사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뭐 이제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고 뭐 글을 쓰는 작가도 되고 싶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을 꿈꾸긴 했지만 그거를 꿈이라고 생각하진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꿈과 직업이 동일시되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맞아,
좋겠다
맞아.
이런 이제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과 직업은 좀 다른 것이고 직업은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자신의 그것과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굉장히 뜻밖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미 씨 이제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아 처음부터 서평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뜻밖의 일들 에서 또 자신의 진로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꿈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진행 중이
꿔야 하고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시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어요. 정미 씨의 북도 카톡 다 읽고 오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 안 읽는 제가.
사실 지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 정신적인
맞아요.
또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이 책은 관계, 소통, 불안, 소비, 저항, 생태라는 그 여섯 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 주제를 문학과 또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록 작품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아, 이제 수록 작품들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교과서에 나와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네네.
몇몇 작품들을 좀 빼고는 뭐 우아한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뭉실 언니 같은 장편류를 빼고는 국어 교과서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혹은 문학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에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전혀 전공이 아니고 그냥 좋아서 찾아서 보고 그다음 관련된 책들을 읽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그 같은 주제로 막 이렇게 엮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엮어서 글로 좀 적어보면 좋겠다. 그 책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모르지만 그냥 이제 한번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인데 관계 소통 불안 뭐 이런 것들로 또 묶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이제 주제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니었었어요.
네. 국어 선생님이신데 문학 작품하고 미술하고 이렇게 한 맥락으로 엮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는 점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14살이면은 중학교 1학년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춘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는
맞아요.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멍 때린다고 하나요?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밖에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아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정말
많이 폈었던 것 같은데 정미 씨는 어땠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한창 그렇지 않나요?
저는
되게 훌륭하신데요.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갑자기.
저는 또래 집단에 집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지 그렇죠. 못하면 어떡하지? 이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더욱더 절절하게 웃겼던 것 같고 더욱더 절실하게 좀 응집하려는 소속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은
14살에 뭘 하셨어요?
14살에 저는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미 씨랑 친구 따라 뭐 강남이 아니라 뭐 북극이라도 갈 태세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굉장히 어울렸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남의 할 게 없으니까 네. 오늘은 뭐 저 친구 집에, 내일은 저 친구 집에 이렇게 맞아요. 우르르 몰려다니고 여름에 농구하는 남자애들 보면서 쟤네는 더운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게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그때 같이 농구했던 애들 지금도 모여서 농구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또 친구들하고 또래 집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그 한창 나이가 14살이라는 말씀 지금 두 분 주셨 는데 네. 인문학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를 14살로 정하신 건 좀 이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때요?
제목이 14살 인문학이 아니라 네. 14살에 시작하는
시작을 해라. 적어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멍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네. 멍하면서 근데 아이들 지금 아이들은 사실 멍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불행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멍할 틈 없이 뭐 짜여진 스케줄대로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들에 뭐 문을 여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고요. 읽어보시면 이제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야 이걸 14살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아.
그 얘기를 하는데 벌써 하시네.
근데 그 14살에 들어보는 거랑 들어보지 않은 거랑은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려고 막 정말 어렵고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뭐 파우스트를 막 따라 읽고 그랬어요. 그 친구 너무 훌륭해서.
네.
근데 이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 난 파우스트 읽어본 여자야. 뭐 이런 그런 자신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14살이 굉장히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근데 14살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애가 아니래요. 근데 엄마는 얘가 애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이제 막 갈등이 시작되는
네.
그 부모님들도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애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얘가 사춘기가 왔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갈등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14살이 이제 시작되는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4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시작을 해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14살에 시작하는. 그리고 인문학의 끝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 그러니까 14살에 시작하는 인문학은 사실은 뭐 그 청소년기에 읽어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만은 부모님들께서도 꼭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 뭐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정말 시간이
맞아요.
없다는
맞아요.
말들을 맞아요. 하는데 이 시기에 인문학을 굳이 권하는 이유, 뭐 앞서도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학교 시간표에 보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
네.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네.
책도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교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절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어는 국어,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이렇게 굉장히 단절된 교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충분히 국어의 어떤 부분, 뭐 국어 안에서도 경제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도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을 새로운 교과라고 한다면 그건 별에서 온 이건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수학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싫지만 수학이 아름답다고는 생각을 해요. 수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숫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게 아, 정말 아름답긴 한데
선생님, 국어 선생님의 보는 수학이네요.
네, 아름답긴 한데 아, 내가 할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수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은 굉장히 그 삶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A4 용지 여기 안에도 황금 비율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1대 1.61. 네, 성형외과에 가도 요새는 그 1대 1.61의 비율에 맞춰서
아, 네. 고쳐준답니다.
네, 고쳐준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가 네. 이제 수학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비롯되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 피타고라스도 우리는 그 정리를 외우 중학교 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정리를 외우지만 피타고라스 같은 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따라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음과 관련된 이야기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화음, 수의 그 음악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영어든 수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찾는다는 게 결국에는 인문학을 한다. 새로운 학문을 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예, 너무 어려운 학문이 되어버리고
맞아요,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 드리고 이어갈게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가에 대한 퀴즈입니다.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파 화가로 많은 자화상을 그렸으며 해바라기나 태양 등을 강렬한 색채로 그렸죠. 생전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생 테오의 격려를 받으며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사후 전시를 통해 재평가되면서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인상파, 야수파 등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대표작으로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까마귀 나는 밀밭 등을 남긴 이 화가는 누구일까요? 1번 빈센트 반 고흐, 2번 고야, 3번 밀레.
네, 이 작가는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으로도 유명한데 네. 왜 귀를 자르고 붕대 메고 그린 자화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1번 빈센트 반 고흐, 2번 고야, 3번 밀레. 1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지금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정수임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올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저자인 정수임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로 많은 자화상을 그렸으며 해바라기, 태양 등 강렬한 색채로 그린 사람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까마귀 나는 밀밭 등을 남긴 이 서양 미술사의 거장은 누구일까요? 1번 빈센트 반 고흐, 2번 고야, 3번 밀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세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북멘토에서 나온 14살이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4살이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오는 그림들은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둘 거니까요. 방송 들으실 때 보면서 아마 말씀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아, 자, 그럼 선생님께서 책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관계가 뭘까를 생각을 이제 오면서도 많이 해봤어요. 관계가 뭘까. 근데 관계라고 하는 말 안에는 다른 말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엄마이자 뭐 교사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만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자 그다음에 집에선 자녀이고 이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소화해 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은 뭐 부모 품에서 벗어나서 친구 관계 아까 뭐 정미 씨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선생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고 책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아까 14살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갈 것 같았다.
어디든
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나는 철새가 아니고 토종새일 수도 있는데.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관계의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사실 자기를 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잖아요.
어른들도 알기
힘들죠. 네, 어른들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14살에 근데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하고 있는데 저만큼 이제 가버리는데 네. 돌아오기에는 뭐 힘들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이지만 또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맺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왜 선택했느냐, 내가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공부를 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왜 하고 이런 부분들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조금씩 배워가야 할 또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14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선택에 대한 혼란 그다음에 선택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배워가야 되는 시기가 14살인데 그때 어떤 관계를 맺고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나는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걸
거죠.
그걸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못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관계와 관련해서는 박성우의 시 아직은 연두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가 책에 등장합니다. 먼저 아직은 연두 어떤 시인지 그 일부분을 정미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직은 연두 박성우.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우물물에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옷깃에 쓱쓱 닦아 아사삭 깨물어 먹는 시큼한 풋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 연두. 풋자두와 풋살구에 시큼시큼 풋풋한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연두색 타월로 박박 밀면 내 막막한 꿈도 연두빛이 될 것 같은 연두.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 몸 안에 날개가 들어있다는 것도 까마득 모른 채 배춧잎을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
박성우의 시 아직은 연두. 남정미 씨, 예. 연두빛 옷을 입고.
맞습니다.
연두가.
접니다. 예.
손끝에 톡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너무나도 잘 낭송을 해 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 인생에서 이 연두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겠죠.
네.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두는 참 풋풋하고 돌아가고 싶은 상큼한 그런 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짙은 초록. 어떤 선명함, 그다음 깨끗함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저는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나무에 새싹이 이렇게 막 돋아나서 약간 우거지기 네네. 시작할 때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이 쑥 날리면서 손을 이렇게 뻗고 나뭇잎을 이렇게 훑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인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여름이 되면 굉장히 뻣뻣해져요.
맞아요.
어른도 좀 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좀 유연하고 네. 부드럽고 뭐 생각이든 행동이든 다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자신의 선명한 색깔은 가질 수 있죠. 자신만의 어떤 선명한 색깔 뭐 지켜가야 하기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건 여름의 나뭇잎처럼 굉장히 뻣뻣해지고 경직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시인은 아마 이 시에서 그런 부들부들함, 연약함,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두가 이제 보면 저는 그 처음에 주신 그 14살에 시작한 처음 인문학 책 읽으면서 연두다 이 옷 있는데 이런 뻔히 났었어요. 그래서
아예 겨냥하셨군요. 예,
이런 색을 되게 좋아해요. 형광주황 막
저도
연두
좋아해요.
이런 색, 예 그런 색들 되게 그냥 순수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봄에는 부들부들 되게 얇은 왜 풀피리 소리 하는 거 이게 휙 하면 잘 불려지는 그 풀 잎사귀들이 봄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나면 얘들도 힘든 거죠. 광합성 너무 많이 하고 매연 너무 많이 타고 이러니까. 그래서 연두 읽으면서 연두 되게 좋다. 완두콩 같아. 탱글탱글해. 몰랑몰랑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연두 하면 또 색깔이잖아요. 선생님 책에 보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들이 나오는데 노란색이 비교가 돼서 나옵니다. 고흐의 노란색 하면 해바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예. 고흐의 노란색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고흐는 이제 일단 워낙 유명한 네, 화가죠.
내 귀를 앵글.
네, 에이, 내 귀를. 뭐 해바라기뿐만이 아니라 뭐 감자 먹는 사람들,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 많이 남겼지만 굉장히 짧은 또 생을 살다가 갔던
맞아요.
안타까운 화가인 거이죠. 네, 이제. 그 해바라기 같이 노란 색깔을 이제 이 사람이 왜 많이 썼을까를 사실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했고 많이 궁금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보면 뭐 고흐의 시력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쓰던 물감들에는 납성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고흐에 하면 납중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색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고흐하고 동생 태우가 주고받았던 편지에 보면 고흐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동생 태우에게 썼더라고요. 옛날에 화가들은 그 영원의 상징, 영원하다라는 상징으로 후광을 이렇게 그렸다. 그런데 나는 색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고흐에게 있어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영원의 상징.
상징.
그것 자체로 빛이 나는 존재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발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노란빛 자체가 고흐에게는 그 색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색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고흐도 스스로 그런 삶을 또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빛나는 삶, 빛나는 인생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고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자 꿈꾸는 이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미오 피사로라고 한 사람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이 남자는 미치게 되거나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네.
정말 두 가지 다 맞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색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해서 아이들과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자 우리가 우리의 색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흐가 인생에서 또 작품으로 자신의 색깔을 펼치며 살 수 있었던 데에는 동생 태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죠.
경제적인 게 또 특별히
네.
좋았습니다.
어떻게 형을 그렇게 지지하고 또 보살펴줄 수 있었을까.
맞아요.
두 형제의 돈독한 관계가 참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이런 관계를 맺기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쉽지 않죠.
맞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이유 없이 뭔가 이렇게 이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에게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고흐하고 이제 동생 태호가 주고받았던 수백 통의 편지들 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고은은 태우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뭐 연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질병, 뭐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털어놓고 했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렇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태우도 화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사고 파는 사람. 그러니까 태우의 입장에서는 형의 그림이 나중에 정말 형은 크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술적인 안목을 태우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의 그림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았던 게 이제 태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태우도 형이 죽고 1년 뒤에 바로 이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고우의 그림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 태우의 아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요한나, 태우의 아내였던 요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우도 죽고 고우도 다 죽었을 때 그 작품들을 막 팔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 동생과 주고받았던 편지들도 다 정리를 해주고.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는데, 태우나 요한나의 어떤 예술적인 안목?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술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연두색의 시기인 청소년 그리고 노란색의 고흐에 대한 말씀을 쭉 들려주셨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빛깔을 잘 찾아내는 것. 찾아서 쭉 여행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좋은 방법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께서.
저도 알고 싶어요. 네,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몽테뉴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신이 저 자신임을 이해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힘든 일인 거죠.
맞아요.
제 생각에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떠나보는 것, 객관화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내가 나의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벗어나서 제3의 입장에서 지금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때 입문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던 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청소년기에는요. 그 아이들이 뭐 이제 쟤는 저런 색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나네 보면 나는 학교 하찮은 시절에 색깔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순례를 떠나면서 자기 색을 찾아가잖아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할 고민도 많아지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타인과의 관계도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타인과 내가 너무 힘든 관계가 되는 건 비교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도 좀 편해질 텐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알게 되면 비교 대신 인정으로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면, 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백석과 관련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심을 듬뿍 담아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네, 백석이 이제 일단 비주얼적으로 좀.
잘생겼지.
네, 잘생겼지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책을 펴라. 봐라. 네. 이 시기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 더 설명할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긴 것만큼, 이렇게 비주얼 만큼이나 그 굉장히 암기력도 뛰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의 삶에 보면 가장 중요한 두 여자, 두 여인의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들려주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첫 번째 여인이었던 박경련 같은 경우에 친구가 결혼을 했다. 백석이 박경련에게 청혼을 하러 통영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청혼을 했는데 다 거절당하고 돌아와 봤더니 같이 갔던 친구랑 결혼을 했더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기에, 그러니까 백석 같은 경우는 1912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고 오산학교를 나와서 일본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한 굉장히 엘리트.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조선일보 입사도 하고 뭐 함흥 여고부에선 영어 교사로 재직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모던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의 시를 딱 펼쳐드는 순간 전혀 그것과는 좀 관련이 없었는데 토속적인 반전 매력이 막 철철 넘치는 그런 시인이 백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에 이제 제가 그 책에 소개하고 있는 여운한 골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우가 나오는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네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연만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 명절날 나는 엄마 앞에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그러니까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서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가면 명절날 누가 오겠어요?
친척들.
친척들이 오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년에는 이제 그곳에 모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으니까 음식을 하겠죠. 그 다음 년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은 할 게 없으니까 놀았겠죠. 노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평안도의 방언이 굉장히 낯설어서 어렵다, 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백석에게는 정말 지켜야 하는 자신의 겉모습은 굉장히 뭐 헤어스타일도 신식이고 양복도 막 비싼 거 사입고 막 이랬다고 전해지지만 정말 지켜야 하는 건 잃어가고 있는 순수한 우리의 것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데서 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이 좀 그 방언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만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그 감동이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혹자는 백석이 일제강점기에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글 중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그 향토성 있는 시를 써내고 한 것은 무너져 내리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 문학 작품과 그림을 통해서 늘 부딪히고 사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어요. 이처럼 익숙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수임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문학은 어떤 것일지 선생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생각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질문을 하기 위한 인문학이지 않을까. 그 나이에는 인문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 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다시 읽어봤는데 읽다가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끝나는 책의 그 한 챕터가 끝나는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게 좋겠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 있더라고요. 네.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의도된 듯이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글들을 읽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매일 똑같이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팽이에 비유를 하자면 네. 팽이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돌진 않잖아요. 옆으로 그렇죠, 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제가 서울에서 한 학년이 1,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한 학년이 100명 되는 굉장히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전학을 왔는데 괜히 얘네랑은 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서울에서 왔으니까.
난 서울에서 왔으니까 난 너희랑 달라.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나는 얘네랑 안 친하고 싶지?
걔네들은 되게 깍쟁이라고 생각하는
맞아.
네, 그렇죠.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 하면 좀 나서는 애였는데 거기서는 뭐 아무도 저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나는 뭐지? 막 이제 고민이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그런 어떤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경험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시간이고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고민들,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핍이 오는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문학이나 그림을 크게 묶으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결핍의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됐는데 또 가만히 보면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뭐 구체적으로 따라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명랑한 밤길 같은 경우에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간호조무사가 나오는데 그 간호조무사인 나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결핍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얀색 지프차를 이렇게 하얀 백마탄 왕자님은 아니었지만 하얀색 지프차를 이렇게 착 타고 나타난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걸죠.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못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랑은 왜 실패하게 됐을까? 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험치에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을 책을 통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대신 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미숙한 청소년들에게는 더군다나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인문학을 통해서의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인문학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질문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어디가 닮았을까?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책에서 이제 조각상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구본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조각상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굉장히 숨가쁘게 살아가요. 아이들도 사실은 엄마보다 더 바쁠걸요. 학교 끝나고 맞아요. 뭐 학원 가고 뭐 야자도 해야 되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바쁜데 그 굉장히 바쁜 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그 팔과 다리를 쭉 뻗어서 있는 힘껏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나구나 지금 네, 잠깐 쉬어야겠구나 잠깐 쉬고 숨을 좀 고르고 다시 출발을 하든 지금 이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든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로가 됐든 뭐 대안이 됐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구본주의 미스터리를 딱 보는 순간 아, 나 좀 쉬어야겠어 하는 생각들. 왜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왜 이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청소년들에게 특히 질문을 하기 위한 인문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주의 미스터리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자체가 좀 다들 말랐어요. 앙상하게 약간 피주 광고는 못 먹은 사람들처럼 한 번씩
너무 달렸으니까.
예, 너무 달려서 한번 자신을 이렇게 달래보는
맞습니다.
시간 채워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강연에 나온 조각가 구본주의 작품 미스터리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지향했던 조각가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품을 딱 보면은 아, 그가 무슨 말을 작품을 통해서 하고자 했는지 여러분께서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저희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인문학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질문하기 위해서라고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하기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도 청소년들은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랑 동일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내 이러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모범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런데 또 질문을 품으면 이상한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너 그게 왜 궁금하니?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뭐 이제 이런 예, 오히려 네네. 이상한 아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질문이라고 하는 건 딴지를 거는 거랑은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왜 그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두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질문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10대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질문해보는 거. 이게 맞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왜 우린 소풍을 다 놀이공원으로 가지? 맞을까? 뭐 이런 것들. 왜 우리 학교 매점에는 매점을 우리가 사 먹는데 우린 주인이 아니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뭐 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는 경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경험을 좀 쌓아가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공동체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나이이고 꼭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이 굉장히 힘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좋은 나이라고 하셨잖아요. 15살, 14살 이렇게. 공자는 이때 학문의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나이가 가장 불안한 시기라서 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 계시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런 방황하는 아이들 많이 보시나요?
두 분은 안 방황하셨어요?
저는 나름 굉장히 혼자 토로하는 혼자 토라지고 풀리는 스타일이고 방황이 어떤 식으로?
방황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느냐, 겉으로, 맞아요. 네, 네네. 겉으로 드러나느냐의 문제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느냐, 이런 문제이지. 네, 방황은 누구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왜 방황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제, 아, 너가 그 정도 나이 됐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알아서 뭘 또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네, 이런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기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건 결정이라고 하는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나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아이에게 옮겨가고 아이는 또 아이의 불안을 부모에게 옮기고 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래? 라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의미 없이 혹은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그다음에 던지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받아들일 때 그럼 난 진짜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들이 서로 다 옮겨가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좀 안정되고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지 않나. 그 나이가 좀 특히 더 10대라고 하는 그 나이가 중학생들은 중학생들 나름대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질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답변해주는 선생님, 부모님, 모든 어른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답해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고도 맞아요. 신중해야 하는데 이런 불안이나 질문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서로 고민하면서. 방학을 맞아 함께하는 책 14살에 시작하는 초민문학 1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관계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교과서 속 문학작품 그리고 미술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미 씨.
네덜란드 후기의 인상파로 많은 자화상과 해바라기를 남긴 화가 귀가 에이 이렇게 했습니다. 누굴까요? 정답은 1번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네. 1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트루베르와 서지석이 함께하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 14살이 시작하는 처음 인문학의 정수인 선생님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